안녕하세요.
예,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발이 약간 불편해요. 예, 좀 이렇게 돌아다닐 때 껀덕거리면서 다닐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예, 이미 여러분들을 물어보셨지만 어제 밤 11시경에 제가 여기 청소를 괜히 저 혼자 멋있게 한다고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하다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살짝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예, 안타까운 웃음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한심하다는데 지금 웃으시면 제가 좀 약간 상처가 되고요. 예, 저도 스스로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약간 기울어도 예, 설교를 들으시는데 큰 장애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떡하지? 오늘 조금 딱딱한 설교예요. 오늘 좀 재미없는 설교라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안 그래도 좀 딱딱한 설교인데 저도 조금 약간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집중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11조 설교 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하면서 11조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11조라는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거예요, 중반부까지는. 근데 믿고 따라오시면 후반부에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김부영사 헌금 설교하네? 오늘 재미없겠다라고 딱 놓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시작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알겠지. 집에 가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딱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이상을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세금,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인정하게 되는 세금인 것처럼 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틀리게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11조를 좀 길게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11조라는 걸 얘기할 때는 맨 먼저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11조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온 전체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약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나오는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에서 11조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양식, 신앙 양식, 종교 양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율법적으로, 어떤 법식적으로 쭉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난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난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법조문들이 아니라 블루프린트예요. 이런 식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하부 구조 중에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그림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이 사람들이 만들고 했던 나라의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1조에 개연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독특한 나라였는데요. 첫 번째, 이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성적으로 한 사람의 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왕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겁니까? 왕이 없다는 건 공무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왕이 없으면 신하가 없어요. 신하가 없으면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가 없으면 관계조직이 없고요. 관계조직이 없으면 하부구조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청와대가 없으면 정부종합청사가 없고, 정부고발청사가 없어서 지금 여러가지 행정부서가 없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하는 무슨 시청, 군청, 그리고 동사무소가 없는 나라. 뭐가 없는 나라? 국가 시스템이 없는 나라예요. 당연히 뭐도 없습니까? 군대도 없는 나라. 경찰도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맨 먼저 얘기했던 게 국가 조직이 없는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위에 너희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국가 조직이 없는 나라.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무정부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상형은 그것입니다. 교육국가입니다. 교육국가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와 가치,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편애시키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진짜 이해하고 진짜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라는 게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교육시킴을 알려야만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동일한 연대의식이 형성되어지고 동일한 틀이 사용되어지는 단일 국가가 되는 이 교육국가, 다른 표현으로선 자발적 정치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블루프린트의 청사진의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독특하죠?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운 나라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무엇을 통해서? 네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모두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무도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정부 조직이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국가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상태? 완벽한 이해와 동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안 찍어도 불법 주차 안 하고 카메라로 안 찍어도 과속 안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어떻게 처벌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과 이웃에서 지켜야 될 예의와 법규와 범죄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자기 가운데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느 정도 나눠 쓰는 사회라는 것들이 블루프린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평등의 국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 국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땅을 똑같이 나눠 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한꺼번에 국가 단위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땅을 분할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가족이 똑같은 땅을 분배할 수 있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분배받는다. 지금은 사회가 복잡하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갖게 됐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유일한 생산수단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유일한 경제활동 수단이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땅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동일한 땅을 갖고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경제활동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조금 더 소출이 많겠죠.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출이 조금 적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 차이가 몇 프로의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10%, 20%? 많아봐야 뭐 30%, 40% 정도 차이겠죠.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경제 수준의 차이는 어떻게 나죠? 1000%, 1000%, 뭐 100만% 이렇게 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거의 같은 경제적인 평등의 사회가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너희들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해야 되고, 너희들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너희가 나라를 꾸려야 되고 얘기했던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블루프린트.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완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유능한 교육자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육자들이 마을마다 뻗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정치조자로서 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각을 전달하고 그 생각이 동감될 수 있게끔 감동의 교육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듭니까? 레위인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레위인은 몇 명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레위는 2만 3천 명이었어요. 26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명이 26명을 가르치냐? 그렇지 않죠. 레위인 성인 남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레위인 성인 여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하죠. 대신 가르침을 받는 건 뭐예요? 성인 남자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명의 성인 남자에 포함된 가족을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한 사람이 100에서 150명 정도로 가르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트타임으로 일요일에 한 번 오면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죠. 150명을 쫓아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남자를 가르치고 여자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의 그림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50명을 쫓아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타임 잡이 돼야 되죠. 그럼 레위는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레위는 식솔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다? 무엇을 먹고 삽니까?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하려면 간단하죠. 26명이 그렇죠? 성인 남자 26명이니까 26명이 26분의 1로 나누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페이를 제공하면 이 레위인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한 게 뭡니까? 26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국방비를 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국가 행정관리를 돌리려고 우리나라의 세금의 대부분은 이 조직을 50% 가까이 조직 자체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건 아시죠? 내 조직 운영하는 데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뭘 운영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교육자를 운영하는 데 돈을 쓰는 거죠. 26분의 1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제도가 워킹이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현대랑은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무조건 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그 남자가 일찍 죽었을 경우. 그렇죠? 아이들이 장성하지 않은데 남자가 죽었을 경우.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죠. 현대 고아와 가부랑 약간 달라요. 고아와 가부예요. 이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생산 기회는 있는데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팔겠죠. 근데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5년 뒤에 10년 뒤엔 죽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도 죽자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팔아서 생산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땅을 팔지 않게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을 농사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렌탈해 주는 수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봤던 것이 30명분의 1 정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30-40명분의 1. 30-40명이 있으면 한 집 정도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남편이 병에 걸어서 생산 능력을 할 수 없다든가.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뭐예요? 거름인이 나옵니다. 거름인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특징상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만 참여하겠어요? 노동자로만 참여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적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서포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하층민이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거류민에 대해서도 한 30명분의 1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합쳐지면 20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득의 10%를 내가 투자하는 것들 통해서 10%를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의 10%를 투자하는 것 통해서 뭘 유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블루프린트. 진짜 정치적으로 내가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평등한. 그렇죠? 이것이 단순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10%의 투자가 필요하다. 왜? 이 땅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거니까. 거저 주신 거니까 이 전체 우리 공공을 유지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자라는 정신이 뭐예요? 11조 정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1조는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죠? 11조를 한 군데 더 썼어요. 어디서 썼냐면요. 여호와의 성일에 썼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1년에 한번 하나님을 뵈러 온 날, 언제? 1년에 한번 하나님을 뵈러 오거든요. 그때는요. 11조를 갖고 와서 그 11조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뵈러 오는데 한번 나오면 그때 여행 경비를 뭘로 쓴다는 거예요? 11조로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 것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 비용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뭘로 썼었어요? 세 가지로 썼습니다. 레위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영적 생활하는 내가 하는 영적 생활에 대한 행사 비용 그리고 고아와 가부 거류민을 돕기 위해서 이게 11조의 용처였어요. 아 그럼 이게 여기에 썼구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뭐에 연결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구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것이 이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서 나오는 거는요 훅 뛰어나서 니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니헤미야서에 보시면요 니헤미야가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서 분노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각 땅을 얻기 위해서 도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농사를 지으려고 레위인들이 다 도망해버렸어요. 그럼 니헤미야가 다시 한번 리빌딩 하려고 했던 교육정치의 국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11조를 왜 안 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헌 현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에 보면 네가 십일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너희가 십일조를 허투루 내는 것이 문제이다. 너희가 내봐라. 내가 너희를 채우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떼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복을 주신다. 이런 식의 구절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 말라기 구절도 앞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뭘 먼저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제사의 진정성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진정성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회적 기준이 몰락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라기가 10분의 1의 퍼센테이지의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의 사라져버린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사라져버린 블루프린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 이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이고 더 나은 나라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너희가 투자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세상에서 네가 살 수 있게 되지만 내 거 하면서 내가 아끼고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오히려 더 곤비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돈을 넣었더니 나중에 그게 만기차면 내가 이제 따따블로 돌아온 게 아니라 복리로 쳐주셔서 11조를 그렇게 적금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진정한 예배,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사회적 규범이 사라진 상태에서 종교 형식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블루프린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라기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구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너희가 10분의 1을 따박따박따박 드렸지만 뭔 없어졌다? 너희 가운데 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의가 무엇입니까? 교육국가, 진리국가, 바른 가치가 세워지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렇죠? 긍휼은 무엇이에요? 그런 그 나라 가운데 경제적 평등에 수반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걸 얘기하죠. 믿음은 뭐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예요? 따박따박 10분의 1씩 부러뜨려서 내는 건 있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블루프린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딴 건 내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러면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11조 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11조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면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럼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현적인 어떤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 정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바리새인들처럼 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정의를 새롭게 하지 못하시면요. 전체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단어 의미가 오해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건강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더 나은 나에 대한 청사진이 있기만 해도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비전적이고, 이 사람이 되게 가치적이고, 이 사람이 좀 열정적이라고 하는 게 겨우 더 나은 나에 대한 청사진 정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서, 어떠한 정도의 내면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더 나은 나를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요, 11조가 얘기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나에 대한 청사진만이 아니라, 더 나은 뭐에 대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주 괜찮은 사람이 돼도요, 세상이 괜찮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이 약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서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도제적 서클밖에 될 수 없어요. 더 나은 나는요, 더 나은 세상이 있을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이쁜 아이입니다.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근데 학교가 성적으로 애들을 평가하고 아이들끼리는 싸움 잘하는 걸 평가하고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잘못 걸리면 따돌리고 공격하고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 교실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이 아이가 건강한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습니까? 그 아이 인생의 행복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하게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기준과 가치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실,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실에서 쓰는 가치가, 여러분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평가하고, 여러분들 외모로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사소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여러분들 인간 이하의 폄하를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은 나에 대한 꿈으로만은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상은요, 개인이 세상을 만들거나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요, 세상은 발생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려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연이 끝나고 거기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게 버리면 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가 안 좋아진다. 우리가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선 내 쓰레기를 챙겨서 가야 된다라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공성의 인식이 있을 때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공성에 대한 인식, 세상은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요, 발생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내 자식만 공부 더 잘하게 하고 싶고 내 자식만 1등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로 경쟁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를 공격하죠. 나만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고 나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엔 경쟁사회를 과도하게 하고 예전보다 더 급한 경쟁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나를 공격해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고, 뭐 내가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고, 뭘 사면 어떻게 되고, 내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뭐예요?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블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뉴스 보다 보면 IMF 때 금융위기 때 보잖아요. IMF 때 금융위기 때 야, 니네 둘이 대화하기까지 하면 왜 힘들어. IMF 때 금융위기 때 보면요, 기업들이 되게 어렵죠. 그럼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잖아요. 기업이 우리의 것이래요. 기업이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 기업은 우리의 것이,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을 땐 우리 것이랍니다. 근데 좋았어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경기가 활황이 됐어요. 금융도 살아났습니다.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그럼 누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회장이 유능해서 그렇대요. 새로운 CEO가 잘했다고 그렇다고 치고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기업은 누구의 것이에요? 기업의 것이래요. 사람들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는 발상들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이요, 요즘 어렵습니다. 하우스포 얘기가 있죠. 물론 하우스포 문제는 기업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를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단순화시켜보면 하우스포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많이 끼고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집값은 오르지 않고 계속 정체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더 오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되게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래요. 그럼 경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 경기의 문제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하우스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땠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3억이 올랐습니다. 4억이 올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의 것이죠. 내가 안목이 좋았던 것이고 내가 판단을 잘했던 것이고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했지만요, 공격적인 얘기를 들을까 봐 개인적인 얘기를 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불리할 때는 이건 우리의 문제래요. 나한테 유리할 때 이건 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생각하고 공공의 것까지 생각해야지 사실은 뭐가 이루어져요? 건강한 세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공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나의 것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에게 나를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공공은 거기 없죠. 왜?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렇게 참여합니다. 여러분 블루프린트가 있으십니까? 더 나은 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에게 유리한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이런 경제적인 구조, 조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없는 어느 건강한 경제적인 구조, 건강한 정치적인 구조, 건강한 사회적인 구조가 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블루프린트가 있으십니까? 11조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나만 바라보는 이기성이 아니라 우리라는 전체를 생각하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시 한번 재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얘기한 두 번째 정신이 무엇입니까? 블루프린트의 기본적인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죠.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첫 번째, 진리를 기준 삼는 세상. 두 번째,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11조가 얘기하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의 두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다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돼요? 공공성 자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 같은 기준. 그게 누군가의 기준을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세습시키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진리를 탐구해서 뭐가 진짜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 고민해서 바로 이게 진짜 맞는 것이고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진리가 공유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첫 번째, 더 나은 사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말이 안 통해서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가 힘들어요? 쟤는 지 좋을 대로, 지에게 이익되는 대로만 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그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한 세상, 좋은 세상은 뭐예요? 말이 통하는,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 야, 그래도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네가 이렇게 일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이렇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일단은 공유될 수 있는 질적 기준이 같은 상태가 더 나은 세상이에요. 그쵸? 샌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공공성의 확대. 단지 군대를 만들자, 공교육을 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먼센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같이 쓰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기준을 쓰는 사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진리를 알아가고 차에서 만들어진 최선책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기준을 쓰고 있는 사회. 물론 신앙에서는 그것에 뭐가 들어가요? 종교가 분명히 들어가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회,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되는 사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소통되는 사회가 들어가죠. 두 번째,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더 나은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긍휼의 사회. 아, 고아와 가부가 어려워요.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도와야 돼요? 거류민이 들어왔어요. 야, 니네 나라 가서 살아. 왜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여기서 사니? 근데 나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있네? 그럼 너는 배려받아야 돼. 아, 사회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니? 그럼 내가 배려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고아와 가부의 문제와 거류민의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거류민의 문제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기회,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류민들은 사회적 기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문제가 되겠죠.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 교육의 문제가 되겠죠. 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더불어 사는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더 나은 세상의 두 번째, 더 나은 세상의 기본적인 세 번째, 11조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네가 헌신할, 디보션할 마음이 있는 거야. 네 역량을 투자할 마음이 있는 거야. 11조인이 세 가지를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있는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더 나은 생각은 진리가 공유되는 세상이고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네가 일정 부분 네가 갖고 있는 역량을 나눌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 이 세 가지 마음이 있고 그 세 가지 마음으로 네가 행동하고 있다면 너 인생에 뭐가 있는 사람이다? 너 인생에는 11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큽니까? 작게 가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공공성 있으십니까? 엄마는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고 남편 나한테 저랬으면 좋겠고 애는 이렇게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할 텐데. 여러분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맞는 것인가? 그 맞는 것이 되려면 그럼 나는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역량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서 가장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3명의 공동체, 4명의 공동체, 5명의 공동체, 10명의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내가 이 영역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고 두 가지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내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참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비자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생산자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내가 쇼핑하듯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그냥 기회가 떨어졌으면 좋겠고, 나한테 그냥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잘 소비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생산자로서 이 세상에 참여하길 바라십니까? 이것이 11조를 드리느냐 11조를 드리지 않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돈을 내냐 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11조의 기본적인 차이.
그럼 너희들이 다 안 내면 우리는 어떡하지? 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Q&A. 구체 우리가 11조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구약에서 11조를 냈으니까 신약에서도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에서 11조를 냈으니까 신약에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아닙니다. 첫 번째, 개념이 다르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구약에서 11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서 11조는요. 정교 일치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상태의 구조에서 세금의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만 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10% 내고, 세금 내고, 컨세션 따로 내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기도 하고요. 그게 구제금이기도 하고요. 그게 종교를 유지하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고백하는 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 11조로 했다고 신약 때 단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약 때 쓰여졌던 의미와 신약 때 쓰여졌던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10%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신구약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어떤 종교예요? 개신교는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도 안 지키는 종교입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요, 의미로 계승되어지지 형태로 계승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미 사도신경에서 피를 먹는 것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의미만 계승하라고 했어요. 껍데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 의미를 네 컨템포러리, 네 동시성에 맞게 새롭게 재생산해서 구축해서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서의 형태, 이 정신이 계승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왜 굳이 그 수많은 항목 중에서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다 있는데 안식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오다 보니까 여호와의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보면 뭐 초막절 대성이 뭐 하고 계시던데 그 사람들 그 껍데기를 다 지키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고 의미가 계승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11조라는 껍데기만 그대로 사용됩니까? 해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용처가 다르면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11조를 이 사회의 진리가 세워지고 이 사회의 긍휼이 확대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면 11조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 돈이, 내가 낸 11조가 그런 가치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요, 그게 11조의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는 입장이고 저 사람이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얘기했죠?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목적 헌금이에요.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마음에 내가 전부를 쓰지 않고 내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이죠.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10분의 1을 뿌려트려서 내고 어떻게 쓰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죠. 주님께서 알아서 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과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꼭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용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의미의 11조, 다른 표현은 정신적 의미의 11조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11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Q&A. 꼭 10%여야 하는가? 아닙니다. 10%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11조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방금 이 말을 안 했구나. 그럼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해야죠. 어떻게? 내가 진리가 유지되는 세상, 긍휼이 확대되는 세상을 위해서 내 재정에 어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헌신해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진정한 11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거 내가 번 것처럼 다 쓰지 마시고 이 사회가 없었으면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이 사회가 없으면 그만한 역량을 갖출 수도 없었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11조는 드려줘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꼭 10%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정하십시오.
5%도 좋고요. 3%도 좋고 20%도 좋습니다. 내 여건과 양심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10%라는 퍼센테이지를 법적으로 정의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정신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신약적 정신에서는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자원함으로 기쁘게라는 정신이 있으니까 또한 평균되게 하는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내 신앙 양심선에서 내 신앙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정하십시오. 그걸 꼭 하십시오. 여러분 200분의 1, 300분의 1 만 원을 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만 원을 정하셨으면요 만 원의 특별한 의미를 담으셔서 만 원을 준비해 오셔서 저기 넣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천분의 일도 괜찮아요. 의미를 담으시면 돼요. 내 수준에선 이 이상은 왠지 돈이 뜯기는 것 같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이상 되면 내가 부담이 된다 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은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율성이 신앙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얘기했죠? 11조는 무목적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목적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용처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십시오. 이 돈이 어디 쓰이고 있나. 눈을 똑바로 뜨고 11조 용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 돈이 어디 쓰이고 있나. 그래서요, 이런 돈을 잘 쓰는 건요, 돈 쓰는 즐거움이 있을 때 돈을 잘 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금 내기 아까워요? 세금을 내는데 나를 안 내주는 것 같잖아. 왜 11조가 아까워요? 11조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썼는데 쓴 보람이 없는 돈은 무조건 아까운 돈이에요. 테레비를 샀는데 별로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아까운 거예요. 애한테 학원을 보냈는데 똑같아. 그럼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썼는데 보람이 없으면 아까워요. 부인한테 선물을 샀더니 좋아하지 않아. 그럼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돈은 돈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빌 때 내가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돈이 어디 쓰여지고 있는지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재정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교회가 11조를 받을 쓰지 못했을 때도 교회에 묵묵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랑 연결되는 거죠. 교회가 11조를 똑바로 쓰지 못하니 11조를 내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제가 만약에 외제차 끌고 다니고요. 제가 만약에 연봉 되게 많이 받고요.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11조를 내지 마십시오. 왜 거다 내십니까? 이런 무책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드렸으나 그지같이 쓰여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의미로 드렸으니까 괜찮다? 그게 건강한 생각인가요?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생각도 아니고요. 그게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죠. 내가 이게 엉뚱한데 쓰여지는 걸 몰랐으면 모를까? 엉뚱하게 쓰여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돈을 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혹시 이 교회가 건들된 자만요? 여러분들 11조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나 단체에 11조를 내셔도 됩니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컴패션을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재정 수입상 컴패션 봉사가 캠패션은 개인 후원이 한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하기에 내가 부담스럽다. 근데 내 용돈이 한 20만원 정도다, 30만원 정도다 하면 여러분들이 11조에 3만원 걷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전용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조의 용처를 꼭 교회가 정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오픈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돕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지 않아요. 아니 돈이 여유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돕고 싶어요. 그러면요 목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도우셔도 돼요. 11조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정부에서 그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중앙관료가 다 끌어모아서 레위인들 일렬로 다 세워놓고 월급 다 주고 그럼 거기서 복지재단에 따라서 복지재단에 다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장로님들, 마을, 우리 마을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어려우니까 우리 11조 얘 주자.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왜 안 갖고 오니? 저는 어제 직접 줬어요. 그래, 잘했다. 끝이에요. 기계적인 것들을 매이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것들을 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도 꼭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이 없습니다. 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10%를 얘기한 겁니다. 10%는 10% 절대 없습니다. 10% 갖고 오지 마십시오. 100%, 100분의 1만 갖고 오세요.
20분의 1만 갖고 오시는가, 50분의 1만 갖고 오시는가. 상관없어요. 거기에 맞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11조 제도가요,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 해주지 못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11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세요. 꼭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에서 고백을 담아 낼 수 있는 선은 있겠죠. 그 선은 내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11조 내기 굉장히 망설여지는,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고작 100만원 벌어요. 그래서 11조를 내기가 망설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과부의 두랩돈 없는 가운데 드렸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성경 본문 인용하시는데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전 재산 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하시려면요, 전 재산 헌금하고 하십시오. 그 사람 전 재산 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 케이스를 걷다가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10%는 누구한테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1,000만 원 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심리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1,0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없어도 삽니다.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없으면 못 살아요. 심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같은 돈입니까?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세요. 1,000원? 1,000원 할 거면 좀 빳빳한 걸로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남의 숨은 11조, 다른 헌금은 없고 11조만 걷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11조를 내라고 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컨디션 부분이 빠지면 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쵸? 여러분이 도울 때가 있으면 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 얘기할 때 10%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20%, 30%, 20%에 30%는 괜찮다. 여러분들 결정해라. 믿음이 좋으시면 뭐 5분의 1을 하시든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전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십시오. 하지만 맨 처음에는 꼭 10%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가이드 샘플로 10%를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지금도 10% 언급을 말씀드리지만 10%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10%만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 13명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13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월세가 나갑니다. 목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헌금의 양과 내가 필요한 그 실제 이게 교회 운영되는 운영의 액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훨씬 더 모자란 액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게 원래 내던 류의 헌금만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개척교회가 감사헌금의 명목으로, 목적헌금의 명목으로 교회에 몇백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 재정을 10명이든 20명이든 5명이든 채워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패단을 막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기한 가이드라인이 10%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10%를 제공합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웬만하신 분은 10% 정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내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왜? 교회가 자립적이지 않아요. 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기 월세도 내야 되고요. 저희가 후원금이 없으면 마이너스 재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제하에? 나무의 숨 교회가 존재하는 게 이 나라에, 이 땅에, 혹은 우리의 삶에 진리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공공성의 즐거움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해드립니다. 여러분 돈 쓰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50만 원 월급 받는데 25만 원을 썼어요. 그 25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70%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비축 재정은 다 후원금으로 비축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사용해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사용되는 헌금은 여러분들 11조 운영되어 왔어요. 여러분 돈 쓰는 즐거움을 느끼세요. 아, 그건 하나님 것이고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쓴 돈으로 교회 하나가 생겼다. 내가 한국교회, 한국사회 이런 식의 교회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쓴 돈으로,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가 생겼고 생기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느낌만큼 즐거움과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는 10%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진정으로 10%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신앙이 약해서 20분의 1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빨리 신앙이 좋아져서 언젠간 10분의 1을 하길 바란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알아? 50% 한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안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독립재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적 구조를 가질 때, 월세도 됐고 월급도 됐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생겼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가이드라인을 유지시킬 거예요. 10%를 저는 가이드라인 10%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더라도 해보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내는 교회를 교회가 갖는 게 어려울 때,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그 퍼센테이지를, 교회는 5%만 하고 5%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체들이 하라고 할 겁니다. 전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변할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닙니다. 그냥 투데이에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걸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혹은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X를 교회에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11조이긴 하나, 이런 전체인 고백이 그렇게 있는지는 스스로 다시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따박따박 다 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11조를 안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세상, 공공성, 이런 얘기하면, 막 많이 얘기하면, 무슨, 대선 후보, 뭐, 이런 격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인 줄 아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될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는 왜 공공을 생각하기보단 나를 생각할까요? 다들 더불어서 잘 살려고 하면, 다들 더불어 사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나 하나 잘 사는 걸 생각해서 전체를 자꾸 망칠까요? 조금만 여유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전체가 유익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자꾸 나만 보다가 옆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상처주고 욕심내고 이기적이 되고 그러면서도 자꾸 모자르다고 얘기하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공공성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거 하나는요, 하나예요. 나누기엔 어때요? 모자르시죠? 모자라요. 내 돈이나 내 역량이나 내 시간이나 내가 더 잘 사는 데 쓰기도 모자라요. 아니, 내가 잘 사는 데 엄청 잘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데 쓰기도 모자라요. 그래서요, 그걸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11조의 기본 정신인데요. 가장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조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한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몇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숫자는 난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해당되는 돈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그 왕이, 그 부자가 이 돈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 데나리온인가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탕감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이 장면을 이해합시다. 이게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얘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쵸? 근데 띄어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얘한테 받아내야 돼요? 안 받아야 되네요? 받아내야 되죠, 그쵸? 이 백대나리온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쵸? 얘랑 나의 구도에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한테 내 것의 일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구도 틀이 바뀌는 거죠. 어떤 틀로? 이렇게만 보면 내가 맞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틀이 더 있다는 거죠. 그쵸? 또 하나의 틀은 어떤 틀이에요? 나는 이미 이거랑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쵸?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손해를 나를 위해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려와 받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틀을 들으면 이 너와 나의 틀이 아니라 너와 나와 그의 틀에서 보면 너와 나의 틀에서 보면 내가 맞는 사람인데 너와 나와 그의 틀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1조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헌신하는 삶, 내가 더 나은 세상의 청사진을 갖고 그 세상에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역량의 일부를 나누는 삶을요. 너와 나, 세상과 나의 구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도 모자르니까. 뭐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거나 경험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작정 십일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십일조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이죠. 그러니까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돈 내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스로 내 자신은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게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하지 아직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라고 고백해요? 10분의 1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땅을 주셨어요. 난민이었는데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없다고 직장이 생겨본 적 있으시죠? 그쵸? 그럼 처음에는 그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첫 월급 나올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죠. 두 달 되면 이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세 달 되면 당연한데 마음에도 안 든다고 생각하죠. 네 달 되면 당연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지 같다고 생각하죠. 다섯 달 되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받은 죽고리만한 월급에 또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줘야 된다는 게 마음에 안 와닿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생각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영향 일부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옆 나라 보면요, 대부호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요,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 정도의 땅이 있어요. 그냥 땅에서 곡식이 쑥쑥 나와요? 아니요, 1년 동안 일해야지 나와요. 일 잘 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비와 옥토가 그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밭을 기경해야 돼요. 어떤 때는 비를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저수지를 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다 내 거고, 원래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걸 내가 개고생을 해서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생각나지 않죠. 뭐만 생각나요? 더 갖고 있는 돈만 생각나요. 그때부터 개인과 전체가 나가지 겁니다. 세 가지 고백,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줬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 꼭 내. 이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진짜 무슨 돈 뜯어가는 갈취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땅이잖아? 그걸 기억해야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진짜 그 나라 속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받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부족할 것 같니? 부족할 것 같아? 7년에 안식년 하는 게 부족할 것 같아? 60년에 희년 하는 게 부족할 것 같아? 그 땅을 준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너희 가운데 넘치게 주고 있는 여호와인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받은 걸 기억하고 주실 걸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공공을 생각할 수 있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지금 딱 봐야 볼 때 정말 인생에 나한테 필요한 건 100인데 주어진 건 70이라 이 30을 내가 메꾸느라 정말 기가 막힌다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 구도는 뭡니까? 100이 필요한데 70만 주어져서 그 30을 메꾸느라 기가 차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100이 필요한데 200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에 좀 없어 보이더라도 여전히 여러분한테 함께 하시며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의 문제라는 건 아시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모자랄 수 있어요. 난 100이 필요해. 난 60이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내가 60도 줬지 않니? 100까지도 꼭 갈 거야. 난 200까지도 갈 거란다. 그냥 너한테 지금 60을 주었어. 그러니까 60에서 70, 80, 90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거에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 100이 필요한데 하나님 60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요, 60 주신 거 알죠? 생명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삶에 몇 번의 기회 주신 거 저 다 기억해요. 하지만요, 저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40이 지금 없잖아요. 이 비유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요? 이 뷰는요, 이 사람이 그 100, 200까지 하나님과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이 11조를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가 넘치게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돈 내면 더블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를 채우시는 자이시고 그 채우시는 자가 네 가운데 지금 60을 주셨다면 그분이 100, 200도 주어 가실 것이다. 너와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보라 라고 얘기할 때,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돈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11조의 고백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넘치게 채우는 역사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재정이 확대되거나 이런 생각들을 인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싸움을 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고백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예요?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죠. 그렇죠?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 내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오면 돼요? 아니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백을 이 형태에 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때 진짜 그 물건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 고백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 내 잘못 들었나? 고백을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여전히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고백을 담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고백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담아야 되는 두 가지 고백 중에 한 가지 고백이 뭐예요? 11조의 고백. 틀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하지만 여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고 있는 분. 지금 나에게 60밖에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지 모르지만 분명히 60을 주셨고 그것이 그분이 100과 200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건을 인도하시는 그의 양떼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그 신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11조의 가장 근본 고백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고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가격 대비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제 차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시죠? 제 차가요, 제 아이패드보다 10만원 비쌉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격 대비. 저는 이 나라 최고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항상 가격 대비입니다. 70만원 차가 달립니다. 아십니까? 엄청난데. 대단한 겁니다. 가격을 가볍게 썼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8만원이래. 아, 이게 8,500원이면 맞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의 11조가 왜 아깝습니까? 돈 교회 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까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돈이 어떻게 쌓여지는지 모르거나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복지재단을 내시건 어떤 이웃을 돌보시건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돈을 내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돈 내는 맛을 아셔야 돼요. 즐거움을 아셔야 돼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더 귀한 일에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이 돈으로 한 가정이 세워졌고 내가 내는 이 돈으로 가치 있는 교회가 이루어졌고, 내가 있는 돈으로 이 사람 인생의 어려움에서 어떤 계기를 만났고, 여러분 그 즐거움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공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집행지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부재비를 책정해 놓죠. 정말 600만, 700만 정도 모여있는 것 같은데. 전 여러분들 그 돈을 쓰시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냈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11조로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 천만, 이천만 버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럼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도왔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좀 어렵다고 하니까 좀 도와드리고, 남편이 입원하셔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도와드리고, 출산하시는데 경제 어렵다고 하면 좀 도와드리고. 지금까지 제일 아까운 건 일본 그때 좀 낸 게 조금 지금까지 약간 아깝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알아보고 누리는 즐거움들이 필요해요. 내 역량이 세상이 나아지는 데 사용되는 거, 내 돈과 내 역량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데 사용되는 거,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관심을 세상으로 바꾸십시오. 나만 관심 두지 말고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관심을 회복하십시오. 입대 초반에 잠깐 그 관심이 있다 내 인생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 관심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그 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살기도 바쁘다는 생각엔 그 관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넘치고 주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경제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집도 제일 좁은 집에 살아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부자. 왜요? 어느 때보다 넘치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옛날엔 그게 내가 이 정도 교회 부목사니까, 이 교회 처우가 이러니까, 내가 원래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자르다고 느낄 때도 많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았고, 있던 돈들이 없어지는 게 짜증스럽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원망스럽고. 하지만요, 지금 내가 5를 갖고 있건, 10을 갖고 있건, 50을 갖고 있건, 60을 갖고 있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연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이, 심지어는 걸어갈 수 있는 다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세상에서 나아지는 걸 꿈꾸며 나갈 때 주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고, 그 용기대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나아지는 소소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진정한 의미의 이 행복과 이 진정한 의미의 고백적 11조로 여러분들 삶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끝자락에 11조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의 끝자락에 여러분들 질문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헌금 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질문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넘치게 주신 분임을 인정하니까, 난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 있진 않을까, 나는 그냥 내가 해냈고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세상에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데 나 혼자 이 정글에 헤쳐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10분에 몇을 낸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 고민을 통한 신뢰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글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실 내가 지금은 40, 100이 필요한데 40밖에 없기도 하나, 이 40을 주신 분이 영하시고 나의 50을, 60을, 70을, 80을, 100을, 200을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인격과 사랑과 기회와 많은 것을 주님께 주어가신 것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 분류하지 마시고 그 진실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한국 사회, 여러분의 직장, 가정 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거지 같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분명히 길렀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거지 같은 세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길렀고요, 먹였고요, 입혔습니다. 한국 사회 없이 여러분들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안 받은 게 많다고 해서 받은 것들을 부인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은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분명히 나를 길렀다는 것, 일단 감사를 좀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11조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번만 다시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대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을 아버지, 때때로 이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화나고 세상에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를 길렀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선물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이 나에게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길렀으나 잘 기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서 나와 주변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주리라 또한 결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꾸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나 하나 살 능력도 없다고 자꾸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분명히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넘치게 받고 누리며 또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독하게 사로잡고 있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있고 무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제가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필요한 100은 없을지라도 할지라도 이미 주신 60과 함께 100과 200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11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을 섬기는 섬기를 임하는 신명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